잠언 2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의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각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로 간다고는 하나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지혜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드렸던 그 말씀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 제사장이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후에 제단으로 가서 제사를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고 제물의 피를 들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죽은 자로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신 것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성도를 택하신 이유는 그 성도를 세상에 보내서 거룩한 자로 보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드러난 참된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이제 그들이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하는 일과 성도 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하고 사는 걸 보면서 성도답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성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게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탄에게 다스림 받아요. 그렇게 둘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아닌 사람은 사탄의 다스림 받는 가운데에서 사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세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 그런 인간을 통해서 드러난 현실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게 무엇이 사탄 정신이냐 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해냐면은 일단 사탄은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기준과 시각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는 악한 죄를 같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죄를 몰라요. 죄를 오해를 하면서 죄를 죄로 이제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자기를 정당한대로 본단 말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정당한 대로 보게 하는 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그런 그 정당한 자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사탄의 정신이고 죄라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탄의 정신으로 사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이제 보면은 교회인이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몇만이든 제가 상관없이 하나같이 다들 내 믿음 옳다. 난 하나님을 믿기를 힘쓰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자기의 정당함으로 자기의 믿음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쫓겨나거나 돌맞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시작되고 드러난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딴 게 아니고 자기를 정당한 자로 여기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죄를 알면서도 죄를 부인했던 것이 아니고 아예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것만 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아니한다. 세리와 창녀처럼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만 책망이 해당된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전에 택하신 성도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 죽을 죄다. 그게 창세 전에 택하신 성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 인간을 불러서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러한 얘기인데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 그 사랑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은 무엇보다 내 본인부터 거룩하지 않고 흠 있는 대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불렀으니까 그렇게 나를 출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런 나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었지? 우리 거기에 이제 시선이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에 그 과정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책망이란 말입니다. 책망이 없이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없어요. 책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책망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를 거룩하지 않고 흠 있는 자로 안 본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 자기를 죄 있는 죽은 자로 보지를 않아요. 자, 재상의 바다에서 수족을 찢는 것이 죽은 자로 출발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난 죽은 자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딴 것이에요. 씻으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되었어. 거룩한 대로 얘기했던 것이지. 나를 거룩하게 그 의식으로 봤던 것이지. 이게 나의 죽음을 얘기했죠. 그렇게 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자기를 죽음에 던지질 않아요. 때문에 인간을 흠 있고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자로 그렇게 출발시키려면 책망이 들어갈 옷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책망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답하는 말들이 거의 같을 겁니다. 뭐 주일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먹고 십일조하지 않고 뭐 말씀 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죄로 여기고 그런 죄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은요. 그 책망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가벼운 사람과 가볍지 않은 사람 나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망받을 거리가 없어. 이렇게 여긴 사람은 책망에 가벼운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도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책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1절 가보십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거죠. 결국 자기를 책망받을 자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목이 곧다는 것은 그 완고하다, 완혹하다, 완악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쳐고 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 아시는 내용인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그 말에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싫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것이 이제 두 아들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에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답이 이제 다들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해당하는 자를 세리와 창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둘째 아들로 나타난 세리와 창녀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 이걸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버지의 말에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그런 이제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얘기인데 이 둘째 아들이 뭐 유독 그 둘째 아들만 둘째 아들의 그 어떤 그 성품이 유독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싫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그 성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인간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본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 안 맞거든 사실은요. 하나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부하지 않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잘 믿으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하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싫다고 거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무슨 다 같이 난 순종하려고 힘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맏아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교했을 때에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맏아들에게는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실수민이 없고 뉘우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뉘우쳐 갔어요. 근데 맏아들은 가겠음이 없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갔다 안 갔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고 니우침이 있는 거 없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두 아들 두 놓고 누가 갖고 누가 갖지 않겠는가 여기에 주목을 했단 말입니다. 니우쳤다. 여기에는 그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게 실수예요. 니우침을 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성도냐 성도 아니냐고 하는 것을 갖는가 가지 않겠는가. 결국 누가 말씀 순종했는가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또 바리새인식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1절 의미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책망이 하는 일은 죄가 된 행동을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해서 행동 고치겠다. 그 의도가 아니에요. 책망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은 책망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봐놓고 나보다 못한 자를 믿은 음자를 내가 책망하는 자 그렇게 이제 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니우침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회개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 책망이에요. 행동 고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책망이란 말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니우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니우친 게 중요합니까?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니우친 것이냐 간 것이냐 이게 문제란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우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니우치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니우쳤는가 얘기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안 나와요. 싫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어서 니우치고 간 것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니우친 결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의 니우침에 있는 것이 하나님 개입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니우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니우치게 한 것이고 니우침의 결과가 포도원에 가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면은 포도원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니우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둘째 아들이 스스로 니우쳐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우침, 그 회개가 둘째 아들을 포도원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회개가.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개입이시고. 그리고 니우치게 하신 일이 바로 책망이란 얘기죠. 둘째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스스로 니우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이 그 안에 개입된 것으로 그렇게 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니우친 것은 자기 행동을 내가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 게 되거든요. 니우침, 회개는 반성과 다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포도원 가기가 싫다고 하는 것은 뭐 포도가 싫습니다. 난 포도원 싫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포도원 가가지고 일하기 싫다 그것이거든요. 포도는 좋아요. 맛있고 좋은데 포도원 가서 일하는 게 싫습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일하는 게 싫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야. 결국 사람은 자기의 편함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나의 편함을 뺏어간다? 그건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늘 나의 어떤 즐거움을 쫓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친구 만나 노는 거 이게 좋은 것이지 일하는 걸 좋아할 그런 성질의 인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니우침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포도원 가지 않는다고 했지? 거기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싫다고 한 것을 통해서 나는 내 편안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회개로 보자 그 말입니다. 회개는 어떤 행동 하나에 대한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은 이 행동 하나에 대한 뉘우침인데, 반성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째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한 자, 하나님 말씀 싫어한 자를 나 통째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는 자기 자신 자체를 아버지의 말씀을 싫어가는 문제아로 보는 것이죠.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고치는 회개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의 문제, 나를 문제성이 있는 건 인간으로 보는 것, 그렇게 나를 문제 있는 자로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뭐 내 믿음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허구이구나, 이걸 알지 않냐 말입니다. 결국 네 문제를 알지 못한 헛된 말이 하나님 믿겠다는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행하신 십자가의 일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 얘기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당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고 흠 없는 자로 인정되는 게 예수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문제와 관계없이 예수님 피가 의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흠 없는 그런 자로 인정되는 새로운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언제 갑자기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심판 이기는 세계예요. 예수 안이. 언제 심판이 와도 괜찮은 것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 안이라고 하는 피난처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폐망이 아닌 거죠. 근데 책망으로 받지 아니하고 늘 자기를 문제 없는 자로 여기는 그런 자에게는,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내 거룩을 위해 살아가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심판 갑자기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자기를 심판받지 않은 자로 봤는데 심판이 받는다. 이건 갑자기 되어진 일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폐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일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예수 안의 세계를 보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안이 어떠한 세계인가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또 2절 봐보십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 이 잠언이 우리가 그 생각하는 문맥이라는 것, 그 문맥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그 2절에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뒤에 악인도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렇게 좀 해줘야 앞뒤 문맥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많아지면, 이런 말 한 뒤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런 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자, 이 의인과 악인을,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권세를 잡지 않은 자,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권세는 힘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로 뭘 하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의 사람들이 그렇게 늘 몰려가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세상 권세자,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국한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는 권세 없는 자가 되겠죠. 아예 뭐 보통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교 세계, 그 종교 세계 안에 들어와 생각한다면은 그 종교 안에서는요,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세가 됩니다. 종교 안에서는. 신을 잘 섬기는 열심 있는 사람들, 이들이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드러난 모습들이거든요. 교회로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열심히 있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해가는 사람들, 이 사람 중심이 되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리가 되어서 우월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뭐 천국 가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 뭔가 행한 일이 많은 사람들을 뭔가 내어놓고 그들을 이제 대신해서 얘기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사람을 살피는데 뭐 주일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들 곤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직분자가 되면은 교회나 목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에 악인이 권세를 잡는 게 지금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뭐 잘 나오지 않고 교회 일에도 참여하지 않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 높임 받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뭐 좀 잘한 게 있어야만이 높임 받고 뭔가 말이 힘이 생기는 그런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번에 배드민턴 그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가 따고 나 세패에 대해서 이제 뭐 발언한 내용이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이 선수가 한 말이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싶었고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 하나가 자기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금메달을 따야만이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힘이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그 메달도 따지 못한 뭐 64강 거기에서 떨어진 그런 선수라면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오히려 그런 말 하면 막 뭐 욕과 비난 돌아올 거예요. 메달도 따지 못한 놈이 핑계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악인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이 권세 밖에 있는 이 백성이 탄식이 된단 말입니다. 권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힘이 없지? 반면에 의인은 권세를 잡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악인과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자기를 위한 힘으로 여기지 않고 그 믿음을 빌미로 해가지고 힘 있는 자 되려고도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있는 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권세로 여기는 거죠. 그 제자 어머니는 하나의 권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권세로 보기 때문에 권세 옆에 있는 자리는 권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노를 합니다. 아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그 부탁을 한 것으로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 제자도 주의 좌우편을 권세, 힘을 가진 자리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나도 아니 주님을 함께 섬겼으니까 나도 거기에 앉을 자격이 있어. 근데 왜 너희만 그렇게 앉으려고 해? 그 생각에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결국은 열두 제자 하나같이 믿음을 예수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자기를 높아지게 한 그런 힘으로 이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에게 나오는 사고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섬김을 받는 게 이제 권세죠. 권세.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섬겨라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권세를 잡는 것은 이방 집권자들 세상 정신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권세를 잡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는 섬김을 위해서다.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목숨, 예수의 피를 대속물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문제 있는 인간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의 대속물이 되었으나 죄에서 건지지 않았으면 나는 멸망받을 자. 끝까지 자기를 그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피 흘림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의 행함이라는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힘이 없는 것이고 의미 없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함이라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행함이 의가 되지를 못하니까.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나 이렇게 믿는다? 믿음이 너보다 낫지? 그렇게 나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자신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믿음 없는 자로 보는 가운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 의를 베푸심을 위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에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그냥. 이런 의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의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에서 주가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임으로 하나가 돼요. 수요 관계가 없이. 의인이 많아진다니까 교회 수고하느라고 부흥 그런 말이 아니고 몇 명이든지 둘도 많은 거예요. 둘이든 셋이든 모임에는 회개하면서 주의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 안에 백성이 즐거움이 된다 그 얘기죠. 늘 주거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탄식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탄식이 없어. 의인에게는 왜 탄식이 없는가 하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이걸 제아처럼 왜 너희가 높아지려고 해? 그런 부하는 것도 분노도 탄식도 없는 거예요. 높아지 하면 의미가 없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믿음으로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결국 악인이 권세를 잡은 세계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세계로 존재한다면 그 안에 나오는 것은 자기를 권세 없다고 생각하나 힘이 없어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탄식밖에 없어요. 나도 힘이 되고 싶은데 이런 탄식밖에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모두가 자기를 문제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내 믿음 이것은 없는 것이고 주가 행한 일만 있다. 그 주가 행한 일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 주님의 세계 주 안에서는 서로 비교할 게 없는 거죠. 비교할 게 없으니까 뭐 서로의 어떤 다른 것 차이는 것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만 즐거움이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부른 바는 의인의 세계예요, 그것이. 3절만 보십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한 능력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처럼 나는 아버지의 말을 싫어한 인간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아들인지를 알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면 인간 자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뉘우침, 회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결국 우리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고 회개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사모한다 그 얘기는 막연하게 난 지혜가 좋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나다.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밖에 안 돼. 그렇게 항상 나란 인간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고 말씀이 알려준 그들 나를 알아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것. 나는 늘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난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것만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나됨을 알게 한 지혜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혜를 보내신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냅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회개한 자로 주 앞에 나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그걸 두고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참된 그 현실 모습이에요. 그 반대로 창기와 사귄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뭐 실제 어떤 그 창기와 사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기와 사귄다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걸 따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 그 창기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를 즐겁게 해준 창기의 의미예요. 나를 즐겁게 해준다. 그러면 창기와 사귄다는 얘기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걸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것도 간단해요.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자,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드러나게 되어지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다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는 결국 우리가 구한 즐거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을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즐거워하는 게 들어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받고 편안히 살면 그게 이제 믿는 자기의 목적, 보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교회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의 관심을 좀 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피해는 마음이 없고 내 즐거움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올 재미와 어떤 맛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시각에 보게 되어진 그게 다 더러움이 돼, 더러움. 그런 점이 그 창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창기. 창기를 더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더럽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즐거움, 날 위해 예수를 찾고 교회에 나오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창기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기를 사귀면 재물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창기와 사귀면 뭐 재물 잃는 건 당연하게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건 실제 창기를 사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귀지 않으면 재물 잃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잃는 경우는 꼭 뭐 창기와 사귀는 것만 있는 것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뭐 재물을 잃을 수 있고, 도박을 해서 잃을 수 있고, 사기당 잃을 수 있고, 뭐 주식하다 잃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창기와 사귀하니까 재물 잃을 일도 없구나,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돈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로또라도 당첨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당첨 안 돼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 거예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리고 자기를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 거란 말입니다. 그 당첨된 복구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재물 잃는다고 한 얘기는요, 즐거움과 행복 모든 걸 잃는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잃는다 그 뜻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 결국 세상 사는 맛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재물 잃는다는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채워주냐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도 받고 재물도 좀 많아져가지고 믿음의 재미를 좀 삼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 얘기는 아비가 원한 아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믿음만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원한 아들이 아닌 거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게 뭐겠습니까? 복도 아니고 또 재물도 아니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성도됨이 되겠죠.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그런 성도에게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게 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해요. 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에요. 이 땅에 보이는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한단 말입니다. 지혜를 사모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로의 길로 이끌려 받고 싶어한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그렇게 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란 것이에요. 재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을 것도 없는 것이죠. 잃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만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살게 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런데 자기 재미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뭔가 내가 구할 것이 있는 대로 하는 게 나온다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있어도 적죠. 부족하죠. 더 갖고 싶죠. 그런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살게 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 늘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재물을 잃은 자입니다. 그냥 없거든요. 잃은 자예요. 있어도 만족이 없고 늘 채워달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도 없는 것이다. 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재물을 잃은 자죠. 성도에게 가장 큰 어떤 그 행복,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즐거움이고 그 기쁨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없거든요. 내가 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는 없다 그 뜻이 아니십니까? 없는 자예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불행이고 그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납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이 나와지는 이게 정직함, 이게 깨끗함이에요. 그게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들어간 천국이란 말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정직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것이 예수님 의가 살아있는 성도의 마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4절 봐보십시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기 뇌물은 간단합니다. 그 뇌물을 준다는 얘기는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뇌물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왕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될 수 없는 일은 되지 않게 하겠다. 반대로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하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인데 안 된 일인데 되게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절에 말한 대로 책망을 받아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은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심판받는 게 마땅한 게 인간이라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인간이 복받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당한 청탁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 일을 되게 해줘야 그 뜻이에요. 복달란 얘기는 인간은 복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심판에 해당되지. 복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인간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복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 된 일인데 되게 해줘라 그거잖니 그 뜻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복주는 분이라고 하면서 복받기 위해 성금하고 열심히 믿으러 가는 것도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 일인데 된단 것이에요.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죠. 내게 득이 되는 것이면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앞에 정의란 게 나오죠. 정의가 뭔가 하면은 안 되는 건 안 되게 하겠다 것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는 선한 건 선으로 갚고 악한 건 악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너는 심판받을 자지? 그러면 심판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심판받을 자로 알고 그렇게 나오는 게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정의에는 뇌물이라고 하는 방식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미가서 봐봅시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뇌물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기뻐할 자가 이런 척 못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자기가 허물을 또 알죠.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해 뭘 드릴까? 이게 뇌물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허물을 뭘 드려가지고 갚을, 씻을, 그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면 될까? 그게 뇌물인데, 지금의 인간의 믿음이 그러하단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그겁니다.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오지 말라 해놓고 자기의 피를 들고 오시는 아들을 받습니다. 우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오시는 아들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것이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받을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부름 받아서 그 예수 덕분에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쳐지는, 그게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게 이게 정의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으로 믿는 게 정의예요. 난 복받자가 아니라는 거, 이걸 그대로 믿는 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아들의 피를 근본으로 한다. 그 점에서 그 나라가 견고해요. 예수의 피가 근본이 된 그 나라가 견고하단 말입니다. 대신 뇌물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폐망이죠. 이거 멸망이죠.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 이런 그 성경을 보게 되었지면 지금의 그 교회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몽땅 뇌물을 가지고 죽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 멸망이라는 얘기죠. 또 5절 봐보십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그 이웃에게 아첨을 한다면은 그 아첨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도는 아니죠. 아첨하는 건 좋은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첨하는 사람이 그 이웃이라고 했을 때에 내 환심을 사서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아첨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아첨하는 자의 그 아첨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아첨한 나를 친구로 알고 사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기분 좋은 말을 해서 가까이 지려고 하는 거, 나를 신뢰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웃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아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물이 잡힌다, 그 뜻이 되는 것인데, 결국 여기에서 아첨한 자를 누구로 보는 게 좋냐면 사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사탄이에요, 아첨한 자가.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서 그 말에 빠뜨려가지고 붙들리게 해서 사탄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그물에 걸리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 형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한순간도 죄를 말하는 입을 담을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 죄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말하는 복음은 아침이 아니니까.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주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일하신 덕분에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대로 여김받는 것이고 주의 의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 거기에 너희 행함이라고 하는 건 몽땅 다 부정될 것밖에 안 된다. 그건 아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말이지. 근데 사탄의 말은 우리 죄인임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억지로 내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관계로 끌어가는 것이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책망을 내 것으로 보지 않게 하면서 목이 걷는 자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게 사탄의 활동이에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 자꾸 지우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면서 내 행함을 해가지고 나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맏아들로 늘 자리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게 사탄입니다. 네, 그런 사탄의 활동 안에서 복음은 늘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주의 일하심 덕분에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걸 감사하게 하고 이게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회개가 나오는구나. 이 모든 걸 주님의 활동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함께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일하시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죄 가운데에서 주님께만 내 마음을 붙들어 내신다.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또 이 여러분 기쁨으로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실상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내가 누구 인간을 쉬지 않고 알게 하시고 책망을 통해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회개 가운데에서 주가 이루신 그 인류를 보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붙들어 가시는 오직 주의 일만 높이고 감사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